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1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 우상과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혹시 화면 괜찮으면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화면 보이세요? 예. 자,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빌립보. 예, 빌립보가 유럽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도시예요.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가 이게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리스. 그리스의 이 북부 지방을 우리가 마케도니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남부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내쫓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또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지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여기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배를 타고 간 거니 뭐 걸어서 간 거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그날 한 300km 이렇게 피신을 해서 그래서 철학과 그다음에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아테네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신전이 많은 거예요. 잡신들을 섬기는. 그중에 어떤 신전도 있냐. 아예 그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죠. 타이틀이 하여튼 하나라도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신들 가운데. 그 신전의 타이틀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은 그런 신전까지 있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바울이 영이 격분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아고라에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장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가 아레오바고로 이제 불려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과 부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설명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대다수 이교도들은 이 모든 게 진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생명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래서 아메바에서 쭉 자라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교도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던 때를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런 사람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활의 증표를 주셨다. 아주 놀라운 성경의 위대한 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에피크로스 학파에 속한 학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 속한 이런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아레오바고 가서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기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예요. 이 반도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여기 가서 보시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로 이제 옮겨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오늘 이 말씀 가서 보시면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냐.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셔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서신서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서신서 중에 제일 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인가 그래요. 그럼 총 합치면 29장이에요. 29장이면 신약성경에서 29장, 28장, 마태복음 이런 게 제일 긴데 그거보다 더 긴 편지를 쓴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지금 현시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년 반 동안 바울이 가서 직접 목회를 한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는가 이거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과거를 잘 알아야 지금 우리 현시대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는 여러분 여기 그리스 남부 지역엔 큰 도시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고린도. 그렇죠? 우린 주로 아테네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테네나 고린도나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20만 명. 그 고대 20만 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 지방이 아가야라 그랬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얼마나 부강한 그런 도시였는가, 아테네를 누르고 수도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 이래서 서쪽과 동쪽에 항구가 있어요. 고린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보게 되면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거기 항구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항구가 있고 왼쪽에도 항구가 있어요. 서쪽에 있는 항구는 이름이 레카움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항구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항구의 이름은 겐그레아예요. 여러분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 아시죠? 두 개의 아주 커다란 항구가 있으니까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항구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항구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컸던 도시인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펠로포네소스 이 반도, 이 반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예요. 동서에 이게 문물이 오가고 무역품들이 오가는 이와 같은 이 도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가. 예, 그런데 옛날에는 고린도가 어쩌면 아테네보다 더 큰 이와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물이 넘치고 또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락날락하고 문물이 들어오고 많은 무역품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음란한 이와 같은 그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냥 널려 있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악한 그런 도시 하나를 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넘치고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등의 이 사악한 죄악이 도시에 좀 만연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곳 주민들은 온 세상에 뭐로 유명해졌냐. 이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그리스 도시에는 여신을 숭배하려고 하면 대개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다가 이렇게 창녀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와서 그 신전에 와서 여신을 숭배하는 게 결국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비너스 신전을 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그래서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파괴를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 율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기에다 이제 식민지를 세웠어요. 항구가 너무 두 개씩이나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시가 부흥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도 다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에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세상, 그 그리스 로마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도시 고린도로 지금 들어가서 언제 들어갔냐? 주후 51년경에. 그래서 지금 2차 선교여행 하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또 고린도 인구가 20만 명인데 뭐로 유명했냐? 우상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음행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그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문명하에 있던 이 세상 이교도들의 세상에 죄악이 어떤 것인가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그 죄악의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목록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고린도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심성이 좋고 마음밭이 좋은 데 가서 복음을 선포해도 참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사악하기로 가장 유명한 그런 지금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무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며 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날이 있다. 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어요. 윤회.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태어난다. 성경은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resurrection, reincarnation이 아니라 윤회가 아니라 resurrection, 한번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철학자들하고 그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들하고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열심히 선포하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이제 향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작심을 했습니다. 무엇을 작심했냐? 이제 가서 논쟁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 철학자들과 지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런 걸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로 가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결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 철학하는 사람들,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내가 어떤 지혜나 뭐 사람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 이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 그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에서 그렇게 성과가 좋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테네에도 철학자들이 많았지만 고린도도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이 먼저 행한 일이 여기 18장 처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이제 교회에서부터 받게 됐어요. 그 받는 거는 바울의 표현과 성경에 남아있는 표현에 따르면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혹시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고린도에 가서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해서 로마를 떠나라, 로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아굴라와 그다음에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면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이 로마를 떠나서 여기 지금 고린도로 왔어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왔는데 그가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아마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작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내가 여기서는 내 힘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서포트하지 교회에서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전혀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 가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목사님들이 대개 그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부부, 그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거든요. 예, 그래.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부를 정말 뜻밖에도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일하는 내용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천막은 무슨 천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 천막. 이게 가죽 천막을 만든 그런 일을 해서 낮에는 그거 가지고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또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시간에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일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다수 유대인 랍비들은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업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도 바울 맥잡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켰을 거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소라 그랬죠? 다소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터키 지방에 다소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게 보통 그 당시에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 역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직업 교육을 시켜서 무슨 일을 너가 가서 하더라도 나중에 공회원이 되고 뭐 유대인 랍비가 되고 뭐 하더라도 너는 너 직업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업이 나중에 뭐가 되든 생계는 자기 힘으로 꾸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그 직업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아버지들이 꼭 하나 직업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도둑질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라. 그렇죠?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라고 하는 바울이 이와 같이 강력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가 서포트를 해야 돼. 그와 그의 가정을. 그거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 도시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는 교회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하고 직접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그 상태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좀 궁금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나중에 여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가 따라가냐 하면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을 여기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그와 같은 주축 멤버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이런 가정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나서 그래서 앞뒤 문맥을 가서 읽어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집을 하나 이렇게 구해서 거기서 작업장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하고 안식일엔 세 사람이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떠한 일이 이제 생겼냐 4절에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주시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이제 피신했잖아요. 그렇죠? 베레아로 이제 피신해요. 베레아 다음에 이제 바울은 혼자 아테네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마케도니아 지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남아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 디모데아와 실라가 지금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로.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또 디모데아 실라와 함께 여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디모데아와 실라가 이제 오게 됐을 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갖고 이렇게 가져다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로 보고 또 바울이 거기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그 이후에는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뭐 장막 만드는 일 계속 했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배우고 느껴야 될 것이 뭔가 좀 종합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세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세웠냐? 아니에요. 그렇죠? 세운 건 바울이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고 사람들 설득하러 돌아다니고 이거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다음에 디모데와 실라 근데 디모데와 실라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저 위에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헌금을 거둬서 가져다 줬는데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삶이 굉장히 가난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그 헌금을 여기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줬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찌됐든 대표가 돼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미디어 선교하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어떤 경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목사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 그렇죠. 이게 같이 하는 게, 그렇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한다는 거, 이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헌금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목사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목회자가 대표를 나서서 뭘 하긴 하는데 이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해서 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이 늦춰지게 되면 이 땅에 조금 더 존속을 해야 됩니다. 사랑침례에게 존속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를 만드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100% 옳고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 그대로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남아야 이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대표가 돼서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여기 여러 집사 형제님들, 지역 인도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목표를 두고, 바이블 빌리버가 내 자신이 되고,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이 땅에 사랑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 이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것이 흥황하려고 하면 그러면 꼭 마귀가 등장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 시도가 이루어져요. 아, 여기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지금 지혜롭게 막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그냥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음란한 사람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뭐 해갖고 도시가 그냥 난잡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아 가서 보니까 복음 선포해서 구원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해갖고 마귀의 영역에 속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으로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대적들도 많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많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베레아 이런 데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갖고 이 바울을 내쫓았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에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제 하니라. 자, 이렇게 되면서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된 겁니다. 반복의 내용이 뭐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격분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을 내쫓고 어떤 경우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어느 면에서 겁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를 떠났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1년 6개월을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엔 그 도시를 떠난 게 아니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하고 목회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이 왜 생겼느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교회로 존속하고 지속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떠나면 되겠어요? 문 닫고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는 핍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테네도 떠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핍박이 있게 될 때 1년 반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거기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왜 생겼느냐. 여기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신성모독을 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거예요. 옷을 털었다. 이거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판의 기회. 이걸 이제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기회를 놓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옷을 터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가 하나님이 이제 피를 요구하시는데 손에서 피를 요구하는 게 있고 머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럼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를 봐야 되는데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파수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돼서 지금 위기 상태에 빠졌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겁니다. 나팔을.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망하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피를 그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파수꾼의 손에서. 그럴 땐 손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무죄하다. 그 얘기하고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표현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나는 내 손이 깨끗하다. 이 손 깨끗한 게 물로 씻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트루스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가르쳐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대여섯 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내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있는 그대로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선포해서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손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에게 다 얘기해줬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가 넘쳐나야 이 나라가 흥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진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 국가가 어떨 땐 망하고 어떨 땐 흥한다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까지도 다 가르쳐야 그래야 내 손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7절에 나오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스도.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작전을 폈냐? 회당 바로 옆에, 바싹 옆에 누가 살고 있으면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대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세웠어요? 회당 바싹 붙어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방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은 대개 이름이 두 개나 세 개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뭐 존, 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존 우리가 보통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이름이 미들 네임 돼 있어요. 세 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유스도는 이름을 두 개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디도 유스도 이름을 세 개 미들네임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러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이름이 가이오로 표현이 돼 있고 어디에는 유스도로 표현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디도라고 한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가이오가 이 유스도와가 똑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을 떠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냐 하면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집이 회당에 바싹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진 못해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와의 온 집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뭐 어떤 절이 있는데 절에 주지 스님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을 동원해갖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회당장 그리스보잖아요. 아 근데 가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고 본인만 믿은 게 아니라 본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기적이 고린도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만나고 유대인 개동자들 만나는 가운데 그 성경에 가서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고넬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16장에 가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정이 구원받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리스보 회당장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회당장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회당장까지 넘어가갖고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해서 격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실행하냐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제자들로 만들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그리스보 아시죠?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가이오 아시죠? 가이오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유스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두 사람 지금 이 두 사람은 직접 내가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나는 원래 침례를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내 1차적인 목적은 복음 선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 성경 앞부분에 좀 서명을 해달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갖다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이것은 왜 그러냐. 이건 제가 번역을 하고 했지만 이 성경에 제 이름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하게 사도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그래도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자제한 거예요. 자제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개 침례를 줬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주고 침례 사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예,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가정과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그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직접 침례를 준 거 그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한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갖고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상징의 언어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구원받으면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누가 주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한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침례를 주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9절에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바울이 두려워했으니까 또 떠나야 되나 보다. 그렇죠? 또 혹시 돌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루스드라 이고니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바울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구나. 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는 듣는 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게는 많은 백성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시점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죠 바울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고 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앞으로 100명이 구원받을지 200명이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아시지 못합니까? 아시죠? 근데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명이 구원받는지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으니까 가서 할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예지 예정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세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 50명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500명이 구원받으면 450명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 사람은 뭘 통해 구원받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르잖아요. 몇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 사람의 책임은 뭐냐? 계속 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미리 아심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안다고 해서 거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서 구약 성경을 특히 여러분 가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기 하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악한 일들, 악한 공격이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누르고 이 나라 제대로 다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준동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하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죠?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학교 나가서 직장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개인의 고통 속에서도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좀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그래서 위로 이사야서 우리 하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잠깐 보겠습니다. 41장 10절 보겠습니다. 4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진리가 이긴다. 선이 악을 누르고 이긴다. 이런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장 잠깐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런 자들 내줬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자들 다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지금처럼 국가의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머리맡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인쇄도 좀 해두시고 자꾸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